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전도서 4장을 보면 허무함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쭉 살펴보니까 세상은 권세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구조라서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그 권력의 학대를 받는 것보다 이미 죽음을 맞이했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그래서 이 사회의 부조리나 억울함을 겪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억압하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존재합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끊임없이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는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불의한 일이 사라지지를 않고 불의한 사회는 바뀌지를 않으니까 그 사회 안에서 네가 힘을 가져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라는 말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다양한 철학을 만들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봤지만 여전히 이 불공평함과 억울함의 문제, 억압의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학대를 하는 힘의 모양, 그 권력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계속해서 학대와 불평등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솔로몬 전도자의 탄식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지금 솔로몬은요, 이런 약자를 학대하는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억울하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제들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과 불공평함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위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한 일은 욥을 정죄하고 더 힘들게 한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위로자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가 더 큰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과 아픔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지만 진정한 위로자, 참된 위로자를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불공평한 그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술이나 마약같이 순간적인 쾌락에서 기쁨을 찾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들이 한순간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결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의 아픔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억울함을 위로해 준 건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나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억울함과 눈물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까지도 주님께서는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세상이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참된 위로자는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전도자가 하는 말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는데 그 수고들도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4절 말씀을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심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일터에서 수고하고 성공하고 부를 쌓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뒷모습을 내가 잘 살펴보니까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하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수고하는 게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 경쟁이 싫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 우리의 수고의 목적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수고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우리 수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의 목적은요, 질투와 뭐 경쟁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죠.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섬김의 목적이 돼야 하는 거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어떤 수고도 헛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넘어진 자를 세워줄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함께하는 것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한다고 해서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낫지만 그 함께하는 대상,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악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악인과 함께하면요, 그 마지막은 다 함께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은 너 죽고 나 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함께 하는데 누구랑 함께 해야 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들,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권력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 지혜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그 전에 아무리 인기가 있었던 왕이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잊혀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가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과 인기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철학자 니체가 주장했던 허무주의랑도 비슷해 보입니다. 다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지혜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와 철학자 니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자의 결론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기에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허무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는 그런 사람들 다 의지하지 말라. 그 대신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냥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다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한 세상, 허무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억울함 해결해 줄 사람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허무하고 불의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위로할 방법이나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 그들의 앞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